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시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경청하신 여러분들께 축복이 됩니다. 예, 어느 교회 가든지 그 PA 시스템 없고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걸 이렇게 겪었는데요. 아, 저는 크게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 PA님이 자꾸 소리를 내려요. 예, 힘들죠, 그러면.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 설교자 이렇게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소리를 크게 하려면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또 작게 하려면 뒤로 가면 되는데 이걸 너무 또 낮게 놓는다든지 크게 놓으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목사님이 아무리 놀란 말씀을 전하셔도 PA맨이 다 또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말씀 사역 또 우리 PA 쪽에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 수고 많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아침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4월 초에 그 유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미국 서부 쪽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자녀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그 청소년들을 보내세요. 미국 전체에서도 오지만 또 한국에서도 수학여행 겸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2박 3일간 거기 참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근에 라스베가스는 안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 데스밸리도 있고 가볼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트릿 어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다든지 또 격려하기 위해서 도대체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6월 그 둘째 주일 지나서 저희 교회의 월화수에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제는 스피리추얼 리더십, 성령 충만한 스피릿필드 리더십, 이렇게 두 번째는 구령하는 소울위닝 리더십, 세 번째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또 스태프들이 와서 2,000명, 2,5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휴가 겸도 할 수가 있고 또 재충전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6월쯤에 만약 오신다면은 역시 그 서부 여행들 같이 하시면서 또 다른 가족들, 친척들 만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오신다면 약 180불 되는 그 등록비를 면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가지고 2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도 오세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니까. 그 참 말씀과 또 세션이 있고 한국말로도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정도가 거기 우리 한인 사역하는 김현우 목사님, 또 LA 쪽에 있는 최인주 목사님, 저도 그 특강을 합니다. 한국어로 들으실 수가 있고 다른 모든 세션에 또 교회 음악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뭐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주제가 한 5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우리 보신 대로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미국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 the whole counsel of God.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했다, 가르쳤다. 특별히 여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시고 3년밖에 안 계셨어요. 그죠? 3년이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 동안에 꼭 성도들이 혹은 영적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혹은 주중 예배 이렇게 하면 좀 제한이 돼 있지만, 성경에 보면 또한 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밤낮으로 훈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정도. 근데 3년 동안에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다시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3번 모이는 거 한다면 한 10년 정도를 가르치면은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10년 동안 배운 성도님들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요 핵심 교리를 진리들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면은 아마 몇십 년이 걸리지만 저도 세 번 모이실 때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시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오해 드릴 말씀은 성경적인 그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것 중에서 근본적인 교리를 물론 가르쳤고 또 신약교회에 관한 진리 7가지, 8가지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국가, 뭐 국가 안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그런 국가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서 얘기하느냐. 예수님도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역시 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로서 어떻게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 중에는 여기에 어떤 윤리적인 그런 법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예표의 그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생제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신정 국가로서 형사법, 민사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시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14가지의 사형 제도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십계명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상당수 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서 필요한 헌법과 형사 민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신정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직까지는. 감사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정 국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말한 것은 구원의 도리와 기도와 전도와 뭐 사랑과 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3년 동안 가르쳤고 여러분은 배웠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등 아주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가르쳤고 그것은 바로 구원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 국가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와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우리 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교리가 나오잖아요. 또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자 계속해서 여기에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2장 52절에 보면 많은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호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영적인 모습이고 사람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Social growth. 그 다음에 여기 키가 자란 것은 여기에 그 몸이 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 그리고 지혜도 자랐다. 그러니까 영혼 몸에 있어서 균형이 잡힌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장 과정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저는 키가 안 자라겠죠.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러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요. 저들이 그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여기 성도로서 생활하게 되는데 아,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여러 가지 말씀 서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가치관.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돼서 가치관이 변했다. 그래서 가족관이 변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뭐 공개적인 장소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살았다고 말해요. 경제관입니다. 경제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정관이 가정에 관한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관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고 인간관계와 또 결국 국가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을 하셨어요. 2장에. 그리고 또 여기에 부부로 짝을 맺어주시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여기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 그리고 여기에 사람에게 뭐라 하면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자, 여기 속에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호흡과 이 먼지, 흙이 모여서 만났을 때 이 생혼이 만들어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창조주께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빵만 가지고 배부를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그런 것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죠? 이게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가 아니라 뭡니까? 너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라,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번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범죄한 후에는 땀을 흘려야만이 엉컨키우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은 여기에 소산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덕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적인 존재요, 사회적인 존재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말할 때 여기 창세기 1장 26절하고 후에 보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제 문화명령이란 말을 보통 붙여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존재란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9장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이제 민간 정부를 우리가 세대주의에서 말할 때는 이제 그 dispensation of civil govern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고 9장에서는 뭘 만드셨습니까? 여기에 민간 정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세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수많은 인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었어요. 각자가 자기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보호해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면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여기에 가정과 생명과 자유와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민간 정부를 허락하시고 이게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를 세우고 정부에게 공권력을 줘서 정부가 그것을 형사 문제로 혹은 민사 문제로 다루도록 민간 정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부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혀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자면 조폭이면 어떻게 여러분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있어도 힘든데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나라가 없어요. 아무 군대도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쿠르드 민족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2000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지낸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국가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부가 악하든 선하든 간에 함부로 공권력에 대들면은 그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일단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정부의 시작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9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가정과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법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에요. 아까 민사형사법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아직까지도 미국 대법원에 가면 스프링코트에 보면 그 앞에 그 10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없애라고 그러지만 대법원 앞에 있는 것까지는 얘기를 아직 안 씁니다. 또 여기 그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양에 영향을 끼치는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하원 국민들이, 저 의원들이 볼 때 여기 대통령이나 그 의장이 있는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In God we trust. 유튜브 한번 쳐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십계명은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이 문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잠언이 얼마나 지혜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그런 문학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관원상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경제 교육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이 가장 우수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0.2%밖에 되지 않지만 이 노벨상의 30%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잠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신명기도 말씀하고 계세요. 돈 그러면 누굽니까? 미국 사회 자체도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지만 역시 그 축복 중에 하나는 구약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보장은 안 하지만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영적인 진리 구원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셨다는 구절은 네 구절밖에 없어요. 그럼 음악에 대해서 500번 이상 나옵니다. 음악은 중립이 아닙니다. 음악에 도덕성이 있다고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피타고라스 누구예요? 삼각함수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철학자이면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인간의 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음악의 도덕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음악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음악에 대해서도 500분 이상 나오고, 시편 자체가 찬송가고, 사랑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여기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서라고 부르 보통 역사서. 구약의 대부분이 뭐냐면 개인의 전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이삭과 이삭의 가족, 그리고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집트에 내려가서 나중에 하나의 네이션, 국가를 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민족의 역사가 구약 역사예요. 저는 사실 국사 공부를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뭐 외우는데 너무나 못해가지고요. 한번 월말고사 볼 때 백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운 건데, 여러분, 아, 나는 저처럼 뭐 국사가 너무 싫고 뭐 암기하는 게 싫어서 싫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도 싫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니 신약 자체도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전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미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선교회 이런 것들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도 상당 부분이 뭐냐면 역사고, 구약도 그것이 개인이든 여기에 가족이든 국가이든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 성경과 역사는 상관없으니까 성경에서 그냥 구원 얘기만 하라,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그러면 또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관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조차 성경적인 사관이 여럿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상하고 여기 열왕기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예를 들면 사관이 틀려요. 이쪽은 왕조사관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좀 땅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인데요. 근데 역대상하는 여긴 신정사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영적인 면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사관이 비슷하게 좀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관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공관이란 말이 신납틱. 이 신이란 말이 공통적이다. 납틱은 압티컬, 그래서 본다는 말이에요. 뭐 안경점 할 때도 그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역사조차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셨냐면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역사가 반복돼요. 그 사사기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핍절하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역사는 반복될 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경의 75%에 해당되는 부분을 왜 역사로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교회가 배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역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원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역사를 다 빼버리면 성경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 28장 4절에 보면은 법을 버리는 자는 사악한 자를 칭찬하거니와 이런 말씀. 28장 28절에 법이라는 것이 율법도 되지만 국가법도 해당이 되고요.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백성이 숨거니와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이 포악한 독재자가 나타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29장 2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와, 정말 공정하게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악한 자가 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국가관입니다. 또 여기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유행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입사 시험을 이제 보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게 제가 아는 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 들어갈 때도 제가 아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학년이 돼가지고 수요일날은 빠져야지 하고 두 번 빠졌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이 올라와서 안 빠졌습니다. 토요일날도 가서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 뭐 공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어쨌든 합격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걸 노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국가로서 이 국가 안보를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 안보 동맹이 필요하니까 무슨 중국을 의지하고 뭐 일본을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고 여기 미국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그리스도 눈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잘해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한말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류자하고 미국의 그때 누구 국무장관이었습니까? 협약을 해서 밀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조선 만두를 먹을 테니까 너는 저기 필리핀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6.25 나기 전에 애치순 국무장관이 이 방어선을 이쪽 대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 역사를 보게 될 때 두 번이나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은 여러 가지 뜻이겠지만 그중에 어떤 외교와 국방이라는 면에서 볼 때 미국이 버렸을 때 그런 일이 났습니다. 미국은 버려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참 가능만 하다면 공산주의 아래서 우리가 숨어 다니면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 전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뭐 구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개척에 대해서, 교회 개척, 기도, 교제, 또 교회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진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뭐 어느 정도 아니라 모든 계획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로서 구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자, 이것을 하루아침에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밤낮으로 했으니까 적어도 10년은 걸린다는 말인데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10년 가르치면은 성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구원만 아니라 지금 국가, 가정, 경제 이런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의사하는 분이 처방약을 주는데 뭐예요? 항생제를 주는데 자, 이거를 먹되 이게 21를 처방해 줬으니 오늘 집에 가서 다 드십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죽죠, 그죠? 잘못하면 의료 사고 나죠. 그러나 또 반대로 뭐냐면은 이 21를 한 달에 하나씩 드시면은 나을 겁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뭐 6시간이든지 8시간이든지 이렇게 하나씩 드시고 일주일 드시면 되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획을 나는 뭐 일주일 만에 다 가르치겠다. 이거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뭐 100년 동안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처럼 적어도 10년 안에 여기에 기본적인 핵심 진리와 교리들을 가르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총체적인 진리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 사실 이것이 사실 로마 천주교의 문제였습니다. 극단적인, 그 다음에 개신교의 문제였었어요. 자, 왜 그런가? 자, 천주교는 사실 신정국가 개념을 믿었습니다. 천주교를 분해를 하면은 한 부분은 뭐냐면 유대교, 신정국가, 티오크레스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넌 죽음이야. 만약에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믿었던 여기에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월덴시스, 보고밀, 카타르 이런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죠. 왜 그러냐면 그 잘못된 그런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런 그런 유대교 신정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르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신약시대는 여기 유대교가 아니라 혹은 그런 신정국가가 아니라 이게 교회시대로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전파하는 그런 신약교회의 원리를 여기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정국가라든지 지금 무슬림이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나는 예수 믿겨서 해보세요. 그냥 잡혀갑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국립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여기에 그 로마 천주교가 그랬고, 왜냐하면 그것이 신정국가를 믿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교도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또 하나의 그것은 정부 형태예요. 예. 여러분, 바티칸이 정부인 거 아십니까? 국가인 거 아세요? 그래서 대화를 교환해요.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도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도 이게 케네디 대통령 때 와서 비로소 대사를 교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침례교 국가고 그 다음에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로마 캐톨릭이고 최초로 로마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대사 교환이 안 되고 실상은 후에 레이건 때 와서 이렇게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요. 다른 나라는 다 알아서 벌벌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버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켈빈이라든지 이런 분, 루터도 마찬가지고 영국 국교회 혹은 이 성공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국립교회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사는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 국왕이 결정한 것을 선택한 그 교파를 믿으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 천주교하고 이 루터교 싸우다가 결국 나중에 화해를 하고 그냥 두 가지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영국에서도 그렇게 또 많은 또 침례교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교예요, 국교. 이 나라 국민이라면은 여기에 성공회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침례교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처음 200년 동안은 강요되었답니다. 강요. 예.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추방되든지 벌금을 물든지 그리고 이 관용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1689년까지는 여기 침례교 사람들은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비국교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원하는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넌 안 돼. 너 침례교야? 너 뭐 다른 교파야?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 이 국립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침례교 사람들이니까 우리 침례교회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교파로 인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실 침례교 사람들은 그걸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국회에서 이제 그 대륙회의에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뭐 독립 선언을 하고 전쟁할 때 아니, 그것이 하마터면은 국립교회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침략에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1700년 동안 그 무서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국립교회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침례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회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정국가라든지 국립교회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극단은 뭐냐면은 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국가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좀 뒤집어 보면은 여기에 그 침례교 사람하고 재침례교 사람들 거의 비슷했지만 여기에 16세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17세기 오면서 나눠지게 됐어요. 그냥 재침례교 사람들은 여전히 재침례교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교로 남게 되는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그 재침례교 사람들은 뭐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 대표적인데 그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패시피스트라고 합니다. 평화주의자.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 여호와 증인들 군대 안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전쟁 나가서 이 안 갑니다. 안 가더라도 국가에서 안 잡아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미국에서 알려지기 때문에 아 메노나이트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물론 지원제지만 징병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갑니다.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러니까 예전 말고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공직에 나서질 않았어요. 뭐 시장이든지 뭐 대통령이든 이런 데 안 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런 재침례교도하고 침례교도들을 구분하는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둑이나 강도가 저와 여러분 집에 들었는데 나는 괜찮아. 난 예수 믿어. 난 성경을 믿어. 이 사람하고 안 싸울래. 그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조폭이나 그 강도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고 내 딸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아, 나는 뭐 그런 거 안 믿어. 그러실 분 계세요?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들어오기만 해봐. 건들기만 해봐. 뭐 또 오기만 해봐. 이런 이거 우스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에 만약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그런 무질서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려 오는 그런 침입자가 있다면 우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지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 부름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십니까? 그런 성경에? 가야 되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인피델, 성경의 근본교를 부정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도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감사하지만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세 번째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성경 얘기하면 정치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 우린 정교 분리를 믿는다. 우리는 침례교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까 침례교의 특징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하고 교회나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도 그걸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종교 분리가 뭔가. 그 침례교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종교 분리, 또 미국에 건국되면서 sepa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hurch란 말을 할 때 그건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국립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경우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아 우리는 뭐 로마 천주교처럼 뭐 국립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제일 성경적인 침례교회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참여하지도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교 분리인데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침례교 교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니까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명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교리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그 실제적인 우리 방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보니까 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모든이란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절마다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 다음에 2절에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여기 모든 이제 그 권력자, 고위공직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2절에 가서는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고위공직자, 내가 좋든, 자, 이 당시에 고위공직자, 그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어요. 자, 왜 그런가? 3절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또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 4절에 그분은 왜 그러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도 포함되고, 2절에 나오는 고위공직자들, 왕들과 대통령들과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악한 왕이니까 지옥 가라가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미국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감사하게도 나 같은 이 죄인의 우두머리를 할지라도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랑하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정서적으로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알기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쉽진 않지만 우리 순종을 시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부족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정말 그러면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았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마치 요나 시대에 백성들이 먼저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전도도 해야 되고, 소개도 해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뭐 테이프나 CD도 갖다 주고, 유튜브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또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모든 여기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국가관이 뭔가, 성경에서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감시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내가 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나는 안 뽑았어도 어쨌든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선출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좌파 사람들, 자기네가 원하지 않은 사람 되면은 대통령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합법적으로 절차에 정확하게 됐다면은 내가 찍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 오바마 대통령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나의 대통령이었어요. 나는 안 찍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나의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죠. 예, 안 찍었어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뇌물을 주고받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권한을 집행하면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직무 유기는 하고 있지 않은지, 월권을 하고 있는 자인지, 뭐 언론들이 하지만 또 서로 어떤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감찰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찍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김정은한테 기부하려고 그러는데 I don't care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또 필요하다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들이 하는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선포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5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라 하면은 또 체포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하도다.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만약에 왕이나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우상 숭배하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이런 감시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미국에 있는 독립 침례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은 자, 헌법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인터넷 세상이니까 여기에 그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미국의 헌법입니다. 이게 수정 조항 포함처럼 지금 인터넷 치면은 번역까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적인 가치관이 뭔가 하는 그런 것을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제가 그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인민은 혹은 국민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왕 밑에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선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수정조항 1조가 있습니다. 권리장전이라고 하고 Bill of Rights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수정조항 그 1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이 원래 있고 수정헌법이 20 몇 개입니까? 거의 30개 육박하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미국 국민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정부가 만약에 날 보호하지 못하면 나는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번역한다면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있을 텐데. 자, 미국 국회는 종교를 설립할 수 있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천주교나 이 개신교가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에서 종교나 교파를 선택하는 거예요. 루터교, 성공회 이런 식으로 프랑스도 마찬가지,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것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보니까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국회에서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만든 이 헌법입니다. 특별히 침례교 사람들이 2000년 동안, 1700년 동안 이 국립정부를,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은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누굴 믿든 국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300년 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상이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면 성경에서 나오고 특별히 여러분 피흘림 발자취에 보면 이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국립교회 설립을 반대한 것이지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이것이 바른 정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좌파들이 와가지고 정교 분리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정교 분리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국가나 국회나 혹은 행정부에서 여기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립교회를 세우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래 수정조항 1조고 그리고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여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국가정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덕스럽지 않게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하나님께서 쳐서 주셨고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란 나라가 준 그런 놀라운 특권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런 몇 가지가 어떤 이념이란 건국 이념이 있는데 이제 성경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몽주의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그리고 침례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륙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세 번째 그 사람 의논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국가를 세우는데 뭐 자생간 다 못 드리고요. 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국립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루터교가 아니면 당신이 침례교 사람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침례교가 그렇게 돼도 침례교 사람들은 그런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패트릭 헨리라는 그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오레이터 아주 웅변가죠. 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많은 설득을 해서 국립교회를 셀 뻔했어요. 그러나 3차 이게 그 대륙회의를 할 때 헌법을 만들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오기로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폭소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못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이 될 때 그 사람이 못 오면 사람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못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여기에 국가적인 헌법에서 최초로 여기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여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되질 않아요. 3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미국 건국 이념은 주데오 크리스찬 컬처,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말하죠. 혹은 가치관. 미국 서양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미국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요. 구원과 성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데오 크리스찬 가치관.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성경의 구약. 그다음에 크리스찬은 무슨 약? 신약.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가치관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크리스찬도 거듭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상가들도 있었지만 이실론자, 디스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셨지만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시고 이제 어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경영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예를 들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 조지 위필드로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어도 심지어 그 사람의 노력을 해서 예,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즉 큰애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듭나진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디스트라고 보통 미국에서 이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학교의 캠퍼스 가면은 프랭클린의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또한 여기에 그 가치관은 뭐냐면 그레코로만 시빌리제이션 혹은 밸류입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 문학 철학 이런 것이 그다음에 로마의 행정 군사 국방 이런 것들이 우리 주데오 크리스찬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미국이란 나라를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국가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민간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미국의 가치관이긴 하지만 뭐냐면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 자, 국가에서 이래라 저라 그 충분하니까 유럽에서 그런 거 너무너무 간섭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버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될 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믿어요. 작은 정부.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 하지 마는. 내가 혼자, 자, 국가에서 나 의료보험 다 해줄게. 그래도 싫어해요. 의료보험을 주는 만큼 내 자유 선택권을 뺏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미국의 사고방식, 가치관입니다. 적은 세금. 그러나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복지 막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만지니까 뭐가 돼요?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의 가치관은 이게 헌법적인 가치관이고 이 정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 창세기 9장부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민간정부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공권력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 들어가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결국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자유를 100번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람의 모든 기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입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부품으로 만드는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백인들은요 도와준다면 싫어해. 그런 의미였어요. 정부 도움 안 받아. 뭐 복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료로 보험 해줄게 해도 싫다 그런 게 왜냐하면은 나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치를 믿는 거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민중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놨죠.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화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법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예? 네? 그게 공화주의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으로 최소한 이게 제한이 돼 있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모든 걸 해줄게. 그리고 저 봐, 저기 돈 있는 놈들, 저기 권력 있는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서 좀 지나서 그걸 도와준 다음에 자기가 또 독재를 하는 것이 이게 정체입니다. 사악한 그런 사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권력이, 이 법치를 하려면, 미국에서 만약에 경찰한테 뭐 하면은 그냥 죽어요. 경찰을 뭐 갖고 다닙니까? 아, 내가 이거 말, 쓰라면 쓰고 문 열라면 열어야 되는데, 뭐, 언어 문제가 있지만, 안 하면 그냥 개죽음입니다. 공권력이, 뭐, 여기 폴리스 라인 넘지 말아 가면은 개죽음이에요. 공권력이 있는 법을 존중하는, 법이 아니라 여론을 주장하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론. 여론이나 어떤 사람들의 민심 가지고 대통령이나 법 집행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헌법과 모든 관련법을 존중하고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여론이 아니에요. 여론이 그러면 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나 법은 이렇게 엄격히 분명히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여론이 어쩌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법치가 아닙니다. 그건 여론 정치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그러면 진짜 약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되고 여기에 기본권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 인권을 존중해주죠. 그런데 좌파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죠. 억압받는 사람 그냥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안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위선인지 모릅니다. 말로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평등이니 해서 그런데 만약에 보수에 속한 어떤 여성이 어떤 핍박을 받고 피해를 입으면 안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선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국가 안보, 이 자기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이런 데서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면은 이 무장해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도 볼 때 이 마귀 사단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너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희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셨잖아요.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근데 야 그런 거 없어. 다 평화야. Everything is okay. 마귀가 어디 있느냐? 뭐 이게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속아 나오면서 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마귀가 자유롭게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사카 그 영주가 제가 듣기로는 그 임진 왜란을 일으킨 그 누굽니까? 히데요시의 그 아들이죠. 이제 히데요시도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집권을 했는데 그 대적하는 다른 영주가 협상을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그래서 좋다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둘러싼 물길 있잖아요. 해자라고 하지 않죠. 다 메꿔버리고 뭐 문도 열어놓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그 대적이 공격을 해서 결국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평화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전쟁하지 않기로 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을 믿는 어리석은 영주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나가서 우리가 또 방법적으로는 다수가 우세하고 소수가 보호하는 다수결의 원칙. 자, 절대적으로 만약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다면 따라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수가 우세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반이든 뭐 3분의 1이든.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좌파들이 저거할 때는 60%로 뭐, 그래서 옛날에 그 법을 그래 만들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과반수면 충분한데 60%로 걸어놓으니까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자, 불교에 대해서는 생명의 기원이 없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지만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무슬림들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 사람들도 답이 없습니다. 40일, 뭐 80일, 120일. 꼬란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에 컨셉, 잉태될 때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누굽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아마 점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생명 진리에 대해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고 군인을 우습게 봅니다. 아유 썩고 왔다. 전 사실 건강에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가고 1년 반 동안 병 고치느라고 휴학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은 군대를 우습게 여기면은 이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남들은 대부분 군대 가시지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시면 보시게 물론 지원제라는 차이도 있지만 이 비행기 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복을 입은 군대 나오셔 불러요. 애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 뭐 1등석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 들어와요. 얼마나 좋아요. 저들이 뭐 징병제든 자원제든 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행복 추구 이 권리를 보호해 주니까 감사되지 않아요? 가서 썩고 한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이 거룩한 이 일을 아주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또 보수 문화, 그리고 안전을 중시 물론 얘기고 뭐 세월호 안전하지만 그건 다 말로 고맙다고 한 분이 계시죠. 너희 죽어서 고맙다. 또 권위를 존중해. 권위 주인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러나 권위는 이 로마서 13장에서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교회로서 첫째 공직자들을 가끔 초청합니다. 뭐 상원의원 뭐 붙은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지금 있는 그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한 500석 되는 예배당을 지었을 때 부통령이 왔었어요. 가서 축하해 주고 물론 공화당이었지만은 댄 퀘일럼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 와서 축하해주고 우리는 참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랭캐스터를 사랑하고 캘리포니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 미국에서는 독립침례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경찰과 소방관들, 응급요원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응급실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고 초청을 하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점심도 주고 그다음에 선물도 드립니다 하면 많이 와요.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맨 2년 전에 그 스티브 오웬이라는 경찰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금방 출소한 그 지금 다른 사람이 아마 주지사 같은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 빨리 가석방대대로 서명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생명을 지키는 경찰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6천 명이 왔어요. 6천 명. 주지사도 왔는데 그 부인이 그 가족이 저희 교회 다니던 분이었는데요. 그 채플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이 조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장례식 하면은 조사 얘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지사가 왔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런 공권력을 존중, 제대군인. 그래서 11월 12일은 상당수의 나라에서 빼빼로데이, 한국에서는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베테랑스 데이에서 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대접도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평소 때는 성경적인 가치관, 구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에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등등 이렇게 하고요. 또 특별 기도회도 갖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회의원,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합니다. 텍스트 보내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AB 2943 캘리포니아 법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동성애자들에게 만약에 어떤 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만약에 가르치면은, 말하면, 상담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에도 광고를 하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하원을 주정문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발의한다고 그러나요? 발의한 국회의원이 취소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헌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태극기 갔다 왔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1980년대에 모랄 머저리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리 폴렌 목사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미국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가족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좋았는데,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도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몰몬도 오고 여화증인도 오고 그다음에 통일교 사람도 오고, 심지어 그 당시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잘 모르니까 통일교회에서 아 우리 가족 무슨 세미나 컨퍼런스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호텔비 주고 비행기 값 주니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모르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독립침례교 목사님 최근에 와서 여기 저희 채플 목사님이나 또 섹스턴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그 캐피털 커넥션이라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80년대에 레이건 때가 만들어진 것이 제리 포렐 목사님의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2016년도 때 그런 것을 대선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다 비치를 해요. 누구 찍으라고 말하면 그것은 면세가 박탈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러나 이게 두 정당의 플랫폼, 정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주당은 이렇게 공화당 휴먼 라이프,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족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기 그 어멘드먼트, 총기에 관해서, 그 다음에 강력한 군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핵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민에 관한 것, 그리고 국경에 관한 것, 뭐 다 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알라는 겁니다. 알고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걸 평소에 가르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 목사님들 100%, 집사님들은 어떤 걸 찍을까요? 어떤 정당을 찍든 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는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잘 몰라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또 공직자들이 와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설교하기는 않죠. 그러나 이제 간단히 인사하게 하고, 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정당을 선거 때 지지하거나 어떤 누구를 위해서 투표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흑인교회는 괜찮아요. 이상하죠? 한국도 그러잖아요. 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못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흑인들에 대해서는 흑인교회에서는 마구 하거든요. 그런 거나 백인교회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 와서도 이제 그 특강을, 저희 신학교에서도 1년에 이틀을 와서 여기 전문가들이 와서 닥터 하링하고 닥터 크리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헌법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학생들,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친교하는 그런 데 가서 예를 들면 사우스 와이드 인디펜던트 밥티스트 펠로우십이 있는데 거기서 결의문, 거기서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당신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결의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 이렇게 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관련돼서 속지 말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오전에도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거짓 평화. 예. 여기 예레미야서 8장 11절 여기 5절에 보면 여기 너희는 이것이 평화라 평화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평화라고 해서 다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 참 평화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종 보면 거짓 평화 가져오는 사람들, 무장해제시키는 사람들, 거짓 이름.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거짓 소문, 출애굽기 23장 여기 1절에 보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가짜 뉴스, 거짓 의견, 내 선배가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교수가 뭐랬다가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나왔다고 이미 말씀을, 영을 다 믿지 말라, 거짓 성령들이 있다, 영들이 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 성도로서 거짓 헌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예, 거짓되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이 모든 이슈를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이미 또 많은 강연을 통해서 배우셨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볼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으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최고의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언젠가 또 손주들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대로 사는 이 복된 삶을 주셨다고, 얼마나 그 복된 간증입니까?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